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육신 위주로, 육체 위주로 삶이 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먹는다고 해서 마신다고 해서 그게 사람 되는 줄 아는 줄 믿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말고 또 우리도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장렬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그 약속의 세계를 소망하고 십자가 앞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풍성한 영혼, 그것이 진정한 사람인 줄 압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밖에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 한복판에 있어서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항상 열린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그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해요. 뭐 하나님 자기만 챙기고 뭐 순전히 무조건 인간들은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뭐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아주 가치 없게 간주해버리고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뭐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다 까먹었을 거예요. 다시 당부합니다. 이 출애굽에 나타나 있는 이 법은 당군의 후손인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때 법은요, 그때 그 당시에만 통용되는 법이에요. 그때 그 당시만. 그들이 지켰다는 말도 아닙니다. 뭐 통용시켜봐야 그 당시 그 사람도 못 지키지만 일단 지키고 인간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 그 법을 주시는 것도 그때 그 시절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뿐이고 그 대상도 다른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족속에게만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책이 그냥 옛날 우화냐, 옛날 이야기 책이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몰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법이 준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법을 연결시키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을 주셨지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지 법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 안 하시겠죠. 부부끼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법보다 더 긴밀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흔히 그저 엄마들이 자기 애 안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하여튼 애 입에 뭐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예. 그 애기 입에 뭐 들어가면 그게 밥 잘 먹으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다가 식재명 제1계명 아기 입에 뭐 들어가면 이쁠 수가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거기 그러면 금속 못이라든지 금속 들어가면 이쁩니까? 그것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법으로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법보다 더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이라는 그릇으로 사랑을 다 퍼담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 404자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이 바닷물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이걸 퍼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른 법은 없고 사랑의 법, 다시 말해서 뭐 사랑이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법 지켜서 하나님을 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가 따로 지킬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모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입니다. 내가 지어낸 법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법도 소용없습니다. 하루에 성경 석장 읽겠습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죠. 그러면 석장 읽어야 되는데 두 장 읽었으면 그럼 지옥 보냅니까? 그건 자기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 교회인들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승리하라 하는 거예요. 승리. 승리해라. 딱 처음에 교회 안 될 때 승리 가고, 이승미, 뭐 개그구먼 이승미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밥할 때마다 쿡쿡 하는 거, 전기밥솥 밥할 때마다 한 풋속 따로 떼가지고, 그걸 어디다 정립을 해가 어디 가져오냐 하면 교회에 가져옵니다. 교회에 가져와서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목사님 가정에 굶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 가정에 살을 드리는 쪽으로 옛날에는 그것이 좋은 그저 풍수처럼 법으로 작용했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목사된 제 입장에서는 현찰로 주면 그만인데요. 이걸 뭐 귀찮게 막 돈이 간편한데 돈 안 되면 카드 주시든지. 그걸 밥을 해가지고 그 귀찮게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쭉 예비산 오자마자 기도하고 쭉 벗고 쭉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 그래프를 이렇게 놔요. 막대 그래프. 김공사님 최건사님 누가 서서 오르나 그거 해놓고 이쪽도 그래프는 뭐가 되냐 하면 김 집사님 몇 번 출석하고 몇 번 결석하고 교회 수석 결석도 결석표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결석표 하나 하시면 참 보기 좋겠다. 통통해요. 옛날에는 그걸 법으로 예 그렇게 법을 지키면 그거는 할머니도 하겠잖아요. 할머니들이 승리하는 것도 지킬 수 있으니까 할머니 마음속에 뭐가 남냐 하면 하나님이요 저도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자기도 작은 법 하나는 챙겼다는 그런 안도가 설마 나 같은 인간 지옥 보내겠나? 왜? 승리했는데. 그런 마음에 최소한의 안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설책이었습니다. 그거 법 소용없습니다. 아무 그 필요 없습니다. 승리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면 오늘 밤에 죽어도 나가네 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의 행위를 놓지 마세요.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의가 더 셉니다. 누가 주님보다 강하냐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누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우리의 죄보다 주님의 의로움이 더 강해요. 우리의 죄보다 죄를 씻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렬합니다. 바깥에 32도, 에어컨 24도, 에어컨이 더 세다가 이렇게. 그렇게 시원한 거죠. 우리 죄의 36도, 하나님의 시원하게 해주시는, 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하 12도, 뭐 이래. 감기 들리게 찬양할 때, 감기 들려서. 그 정도로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란 걸로 만만의 대책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부 다 커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터졌느냐 하면 신약 때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계시되었고 그 전에 구약 때까지는 당분간 할아버지도 모르고 뭐 연결소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율법을 받았던 오늘 본문에 다루고자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그것이 약간이라마 그런 것을 낌새를 치게 낌새를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이라 하는 것은 법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피의 피로 인한 용서하심을 율법이란 그렇게 담아서 주다 보니까 그들은 마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무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다? 율법은 바깥에는 그릇이고,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장차 오실 사랑의 피가 담겨 있는 그릇이 바로 지금 율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뭐를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거기서 뽑아낼 줄 알아야 이 율법 해석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 이 피라는 대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대목부터 먼저 설명해드리고 18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끄집어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끄집어내면 해석이 성공한 겁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18절을 하겠습니다. 19절은 좀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봅시다. 19절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쉽습니까?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야. 이게 왜 법으로 왜 주어졌냐 말이야. 뭐 요로도 만들 일이십니까? 왜 이 법을 왜 주었느냐 말이야. 유대인들은요 안에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염소 그 젖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삶는데 물에 삶는데 거기다가 엄마 젖을 집어넣어서 삶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듯하게 법을 지키드렸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리 강좌할 때 TV 요리 강좌할 때 재료부터 먼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려면 재료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염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염소 새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젖이 있어야 되죠.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출애굽기 19장 끝에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연소를 삶는데 엄마 젖으로 삶지 않고 뭐 다른 물로 삶았다. 끝났다. 요리 끝! 다 하나님 법 지켰습니다. 뭐 이러면 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이 여기서 나오질 않죠. 그런 행동 속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게 그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 그저 경제사정이 목축을 하는 그걸로 그저 경제를 꾸려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집에서 목축을 하는 것은, 염소 조아라고, 또는 염소 새끼 조아라고 목축을 한 게 아니고, 다 사람 조아라고 사육하는 겁니다. 사람 조아라고. 집에 강아지 키우는 것은 강아지가 이뻐서 키우지만, 저지 외딴 촌집에 개 키우는 것은 귀여워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곧 오는, 지금 7월달 되면 곧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개, 보신당 집에 팔아먹기 위해서 하지, 어이구, 내 새끼, 니는 이제부터 내 양자로 드린다. 이래가지고 개를 양자로 드리는 그런, 그 하라고 수술만 키우지는 않잖아. 진짜 개를 사랑하면 철망해가지고, 진짜 개패듯이 패겠습니까? 가축을 목축을 한다는 것은 염소 위함이 아니고, 사람 위함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하면, 젖도 마찬가지, 염소 젖도 사람 영양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있지? 염소를 위해서 젖을 아끼고, 뭐 젖을 활용하고, 그런 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 염소 누구냐? 이 나옵니다. 그 염소 누구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너가 산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법을 주신 분의 심정을 알아야 너가 산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너가 내가 준 법을 지키면 너가 구원받는다. 이게 법을 준 취지가 아니고 도대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눈치채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법을 줬다는 말은 염소든 그 염소 젖을 먹는 너든 다 누구 소유냐 이 말 누구 소유냐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왜 줬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구현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너는 염소 젖으로 가지고 새끼를 사는데 여칠 마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염소 새끼, 염소 젖이다. 야, 우리가 먹자. 이렇게 되면 염소 새끼와 염소 사이는 제3자가 먹이용으로 개입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제3자가. 그 셈자가 누구냐 하면 인간이거든요. 염소도 하나님 거, 염소 새끼도 하나님 거, 그 염소에서 나온 젖도 하나님 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사회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은 배가 헐떡떡 배고파가지고 야 젖이다 우유다 먹자 먹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젖을 주셔서 하고 자기의 배고픔만 해결하면 그것이 그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젖을 가지고 염소와 저 새끼 그 세 사이의 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래 젖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염소 입장에서 돌아가면 염소의 젖은 염소 새끼 지 새끼 먹으려고 준 거야. 여섯 개 먹으려고 준 거야. 제가 옛날에 그저 전에 그 박사학위 있을 때 청년에 등산을 가는데 가야산 그 옆에 보면 산이 있어요. 무슨 뭐 월학 무슨 산입니까? 그 화 무슨 산이 있어요? 한번 산이죠. 황사 있죠. 가는데 얼마나 고반이 힘든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렇게 고반인 줄 45도 갖고 올라가는데 또 올라갈 때 힘들었어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 어떤 집사님 있어요. 그 심재부 집사님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애줄 낳고 물을 따놓는다. 아, 이 목사 탐이 나는데 제3자가 개입하려고 해요. 그 물은 이미 아기한테 주려고, 자기 새끼한테 주려고 했는데, 왜 제 3자가 아무리 목이 마더라도, 그걸 탐을 냅니까? 이거는 강탈이죠.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물 하다가 나와서 허세가 나왔어요. 이거 뭘요? 제 애가 죽겠네. 아, 잘못됐습니다. 네, 잘못됐으면 남편,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사하고, 우리가 평소에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려고 후딱 꺼내고 식사 막 먹잖아요. 마치 이 식물은 나를 위한 식물인 줄 알고 알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나오는 염소나 염소 새끼나 전부 인간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위함이죠. 아,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몸 하나 챙기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살 것하면 여기서 천년만년 살리지 뭐 어떻게 죽입니까? 한 80대가 왜 죽입니까? 진짜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해놓은 사랑을 위해서 현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새끼의 젖이 정말 그것이 영양분이 높고 맛있죠. 하지만 그 젖은 새끼를 위함이지 일단은 너를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저지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자식과 어미 사랑으로 표현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3자 해가지고 그 젖을 가지고 새끼를 죽이는데 새끼를 살리는 젖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새끼를 살리는 젖을 가지고 새끼 죽이고 치만 제3자 치만 배부르는 그런 짓은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 대한 향한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달걀 묶지 마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 당시 옛날에 목축하던 그때 그 당시에 유목민주였던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독특한 법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생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보기에 이삭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누구 한테도 뺏기기 싫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만족이죠. 자기를 위한 자식이고 그 이쁜 자식, 사랑하는 자식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제3자로서 뺏어버리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제3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3자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 자식을 여기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 자식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쪽에서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구조로서 배치해 놓은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는 내가 사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제3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19절 해석됐지요. 그럼 18절 약속대로 18절 해석 넘어가 봅시다. 피하고 유교병하고 같이 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유교병이라는 보들보들한 빵을 말합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이스트가 포함되어서 아주 폭신폭신한 먹기에 막 그냥 닭살 째지듯이 쫙쫙 째지는 식빵에 아주 질 좋은 식전은 닭살 힘줄때 쫙쫙 째잖아요. 그처럼 아주 먹기 좋은 부드러운 그 떡을 가지고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교병과 하나님의 피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라카라는 것은 주님의 억울한 죽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지요. 예수님께서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십자가인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되게 억울하죠. 자기가 보통 입 안 하는데 뭐 벌금을 제가 냅니까? 예수님 본인이 죄 안 짓는데 왜 죄 지은 우리 저 이건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 예수님이 왜 제 3자가 예수님이 왜 내 죄값을 왜 그분이 다 치르는 겁니까? 되게 억울하죠. 그 억울한 분 앞에서 우리는 희락거리면서 빵 같은 거 마구 제비로 같이 하면서 하나님 이 빵이 왜 이리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그 재물을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랑을 받지 우리의 정성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를 받지 우리의 노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받기를 원해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죽고 싶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 죽고 싶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딨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당해볼래요? 참 억울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요거도 묻고 참 억울하다고요. 당신 살아나야 돼 하는데 와가지고 살아나야 돼 하니까 일러가지고 귀뚜기 때리고 살리겠다고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욕하고.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억울한 일을 아예 사전에 차단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요긴하고 시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남들한테 시급하게 전가가 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죠.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이런 차가운 그런 반응을 사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 하지 말고 무교병 해야 되는데, 보들보들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이스트가 빠진 병을, 그런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무슨 떡이라 하면 고난의 떡입니다. 그요, 고난의 떡과 함께 피와 함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 해석이. 이것은 하나님의 억울한 죽음,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18절에 보니까 기름을 그저 하루치만 있으라 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삭제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지난 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죽음이 와서 그걸 지워버려요. 또 내일이 되면 오늘이 날아갑니다. 그건 누가 날리게 됩니다. 죽음이란 능력이 와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래 살다가 마지막 90이 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있는 죽는 순간 우리 몸도 죽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다시 사는 그것이 늘상 이거 대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매일같이 용서받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죠. 신호위반 해도 벌금,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해도 벌금, 또 쫓아가서 또 벌금 대신 물으시고, 또 쫓아가서 또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일을 저지르면 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 뒤따가지고, 뒤처리하고. 세상에 이러한 생명 보험 회사가 없습니다. 에야지, 딸랑딸랑, 뭐, 알리안차, 뭐, 이게 유도 아니다. 세상에 이런 보험, 이런 거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그 보험이 어딨어요? 마이카가 와가지고 해결한 건 안 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때 갔다 하는데 그것이 억울한 마음에서 한다, 억울한 마음에서. 하여튼 코치클이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그 고마움을 평소에 매일같이 잊지 말았고, 그 하루치의 피와 기름은 치워버려라, 이 말이죠.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제가 그저, 우리 집안 유교 집안이 돼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집안, 옛날 유교 집안 돼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할머니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보니까, 제사를 보통 주요 그 빅3로 드리려고. 뭐냐면, 고조,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빅3로 세 사람을 주에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어릴 때 가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주 머리를 굴리는데 문어를 해놓고 다락방에 놔둬요. 이 문어가 시효가 오래가잖아요. 먼지 대충 털고 똑같아 받쳐요. 그 다음에 또 똑같아 받쳐요. 참 귀신도 이거 젓가락 내려가면 가보고 젓가락 내려가 참 모든 문제 알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있던 예수 오늘도 써먹지 마세요. 매일같이 뒤닦아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주님을 매일같이 여러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을 알라고 살게 했지 우리 밥 먹고 살라고 살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스님의 사랑은 까닭하게 자꾸 있기를 원하고, 내 잘남은 부각하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걸 이제 수정해 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신 덕분에 지금도 천국으로 출주하고 있다는 것을 남한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